이 시간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6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6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어두운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는 성령의 조명하심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충만히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육체까지라도 우리의 이성까지라도 주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집중력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활발하게 드러내셔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주의 말씀의 문의 안으로 있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의 크고 비밀한 뜻들을 깨달아는 놀라운 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그 기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예수의 말씀을 수주에 걸쳐서 듣고 있습니다. 거듭난 우리로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익히 아는 우리들로서는 이 말씀이 크게 어렵지 않은 말씀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들 영적인 감각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아니 불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줄곧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아들을 수 없는 듯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는 이런 말씀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라는 말씀 이런 말씀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유대인들은 당신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내가 그 부모를 아는데 어찌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말하느냐라는 의아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라고 말씀하자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서로 간에 다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자기 살을 마치 부주간에 있는 정육점 주인이 살점을 잘라서 주는 것처럼 뭐 그렇게 준다는 말이냐 이러면서 이런저런 의아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상황에서 더 어려운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식인주의를 조장하는 말씀이 아니지요. 도대체 내 살을 먹지 아니하면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는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육체가 생명이 흘러가는 통로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지요. 물론 육적인 생명이요 한정적인 생명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먹음으로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처럼 단순히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데에서 더 지나쳐서 음식을 먹어버리면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우리 존재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처럼 그리스도 그분이 뗄래야 뗄릴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저런 어려운 말씀들을 하시기도 했지만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런저런 질문을 하기도 했을 때 우리 주님은 많은 말씀으로 그들의 의문을 풀어주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설명을 했지만 그들의 반응은 부정적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이 말씀을 들은 우리로 말하면 설교를 들은 회중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반응을 보시면 이렇게 반응하지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기 어렵도다라는 이 말씀의 본래 의미는 단단하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돌처럼 단단해서 뚫고 들어갈 수 없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 61절에서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했죠. 여기에 보면 듣는다라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럿이 듣고라고 말할 때 듣는다는 말은 물리적인 소리를 귀로 듣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는 여기서 말하는 듣는다는 이 표현은 단순히 귀로 듣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귀로는 들었지만 정말 이 말씀을 참으로 깨닫고 누가 순종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죠. 실제로 구약에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이 말은 단순히 물리적인 소리를 귀로 들으라는 뜻이 아니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삶으로 마음을 다해 순종하라라는 뜻입니다. 이런 면에서 듣는다라는 말은 그들이 말씀을 들었지만 이해하지 못했다는 말은 단순히 이해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는 이 질문을 하신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아시고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걸림이 된다는 사실 이미 아셨죠. 걸림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내 말로 인해서 너희 믿음이 흔들리느냐라는 뜻의 질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보였던 반응은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렵다라는 반응을 보였던 것은 이해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실상은 믿음에 관한 문제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당황했던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을 이해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 일이 제자들에게는 매우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럼 왜 그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는가?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들이 왜 이 말씀을 제대로 믿음으로 순복하지 못했는가? 물론 그 말씀이 어렵기도 했지만 그들이 거듭나지 못한 상태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2장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어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것이 은혜인 줄을 알아먹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먼저 주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것을 주실 때 성령의 은혜를 먼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은혜가 뭐냐? 성령의 증거 혹 성령의 조명이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먹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먼저 어떤 역사가 나타나야 되죠? 성령의 조명하심의 역사가 먼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빛이 없이 사물을 볼 수 없죠.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어두운 데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무엇이 비춰야 됩니까? 빛이 비춰야 되죠. 빛이 비춰야 우리가 갖고 있는 시력이 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근본적으로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요 성령의 감각이 우리 가운데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렵다라는 반응을 보였던 것은 실상은 그 말씀이 어려웠기 때문이라기보다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 즉 성령의 조명하심의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렵다라는 반응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설득시키시는 일을 중재하지 않으셨어요. 저도 설교자지만 제가 나름대로 설교를 하느라 하면서 열심히 준비해서 말씀을 쭉 전해왔는데 어떤 경우에 어떤 반응을 제가 듣게 되는가 하면 도대체 무슨 말씀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반응을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설교자인 저로서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엘리야와 같은 마음이 들어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기 위해서 번제물을 다 태워버렸죠. 그런 신기한 일을 행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로부터 돌이킬 줄 알았는데 이세벨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이맘때 너를 잡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지겠다라는 맹세를 했죠. 그 말을 듣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산 걸로 족합니다. 제 영혼을 취해달라고 말했지요. 저는 엘리야는 아니지만 설교자로서 그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나 주님은 저같이 나약한 분이 아니시죠? 주님은 자신의 말에 수군거림의 내용이 뭔지를 다 아시고서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말은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하면 복음은 어떤 형태로든지 사람들에게 걸림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항상 사람을 둘로 나눠놓습니다. 어떻게 나눠놓습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과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나눠놓지요. 진리의 사랑을 받는 사람과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 나눠놓지요. 영에 속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과 육에 속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으로 나눠놓습니다. 특별히 인간의 마음을 주님께서 돌에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돌처럼 강팍하다고 말했지요. 이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돌과 같이 단단한 바위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굳어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진리가 들어가면 부딪히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걸림이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좀 더 어려운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자,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는 사실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내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간다는 말씀까지 했어요. 지금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말, 내가 너희를 위하는 떡이라는 말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에 대해서 주님은 내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면 너희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게 되는 전 과정에 예수께서 개입하실 것을 보여주는 말씀으로서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살을 떼어주는 즉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과 승천한 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과 승천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이해된다는 이 사실은 조금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겠는데요. 왜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느냐라면 곧 이어서 하시는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는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우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는 말씀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건성건성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는 말씀을 어떻게 보통 이해합니까? 육신보다는 영혼이 더 중요하다. 육에 속한 일은 다 무가치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마치 영지주의자들의 말씀을 뒷받침하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물론 영혼과 육체 중에 더 중요한 것은 영혼임에 틀림없습니다. 육신의 생명보다 영적인 생명이 더 중요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지요. 그러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영혼만 귀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뜻으로 영혼은 영생하는 것이고 육은 무익하다라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정말로 육이 무익하다면 육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면 마지막 부활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이해할 때 가장 근접한 문맥에서 이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어디 나타나는가 하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 나타나요.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라는 말씀했죠.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는 말씀은 영과 육의 불연속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과 육 간에는 어떤 상관관계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은 무익하다는 이 말씀도 영혼과 대비되는 육으로 이해하기보다 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들도 영혼이 있어요.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육은 무익하다는 말씀을 영혼과 대비되는 육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부패한 옛사람, 육적 성품, 곧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의 실존 전체를 가리켜서 육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과 영적으로 거듭난 상태에 있는 사람 간에는 어떤 공통분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일단의 사람들처럼 성찬과 관계된 말씀으로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배운 바대로 스위스의 개혁자 쯔빙글리는 성찬설을 주장할 때 기념설, 상징설을 주장했죠. 물론 완전히 그냥 상징만 하는 것이라고 이해했던 것은 아닙니다. 쯔빙글리의 나중을 보면 좀 더 깊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쯔빙글리는 처음에는 이 말씀을 무엇을 증거하는 말씀으로 이해했는가 하면 화채설 혹은 공제설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적 임재를 반대하는 자기 주장의 핵심 원리로 이해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실제로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어디 있어요? 하늘 우편에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떼는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주장하는 근거구절로 이 말씀을 이해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대로 성찬식 때 분병위원에게 또 분자녀에게 떡을 나눠줄 때 목회자가 이 말씀을 낭송하기는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이 말씀은 성찬론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살리는 것은 영인이 육인 무익하다는 말씀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지금 하는 말씀인가? 이 말씀은 예수께서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보내실 성령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와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역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런 말씀했죠. 성령이 오시면 내 것을 가지고 알리리라 그랬죠.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리는 것은 영인이라는 이 말은 궁극적으로는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성령의 사역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돼요. 문맥적으로 봐도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렇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는 말씀 전에 어떤 말씀이 나타납니까?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이 말씀이 먼저 있죠. 그러니까 부활과 승천에 대한 말씀을 먼저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여기서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후에 보내실 성령께서 행하시는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그 사역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육은 단순한 이 바디, 우리 이 살, 뼈와 살을 뜻하지 않고 제 가운데 태어난 인간의 실존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들과 연혼했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 없는 상태를 가리켜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그렇게 말했죠. 육신이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영혼은 배제된 육체만 되었다는 뜻입니까? 그게 아니죠. 인간의 구성요소는 영혼과 육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상태인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늘 거하시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있게 되었다 그 말이죠. 이런 상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살리시는 이 일들을 성령께서 행하실 일을 앞두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육에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게 육의 상태죠.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본인이 한번 하려고 애를 써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그랬거든요.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육신이라는 이 말은 단순히 이 살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아담의 타락한 실존의 상태, 즉 거듭나기 전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그냥 육체 가운데 살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 육적인 존재를 살려서 영적인 삶에 헌신하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내용은 에스겔서 37장의 내용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마른 뼈 환상입니다.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수두룩했는데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라고 묻자 에스겔이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뼈들이 서로 맞춰지고 핏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여지고 그러면서 군대를 이루는 일들이 나타났죠. 어떻게 해서 나타났습니까?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서 결국은 하나님의 군대로 이루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는 이 말씀은 성령님은 계속해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세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님처럼 신성을 지닌 하나님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성령과는 구분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왜 느닷없이 성령에 대해서 언급했느냐라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는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죠? 내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간다 그랬죠? 그분이 부활 승천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런 말씀하신 것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면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문맥에서 느닷없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도대체 여기서 왜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시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살펴보기 위해서 성경 한 구절을 찾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15장 47절을 보십시오. 여기서 이렇게 말씀했죠.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그 다음에 둘째 사람은 어디에서 났다고요? 하늘에서 나셨다 그랬죠. 이 말씀을 연결해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는 말씀을 이해하면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사람 아담은 땅에서 흙으로 지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방식으로 그 존재가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마리아의 몸에서 우리와 똑같은 생육의 방식으로 어머님의 모태에서 잉태되어 태어나긴 했지만 그러나 그의 존재성은 이 땅에 있지 않다. 그는 하늘에서 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 올라가서 45절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무엇이 되었다고요?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신성을 지닌 하나님이라는 점에서는 같지요? 그러나 성부와 성자, 성자와 성령은 구분되잖아요. 따라서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존재적 변화를 일으켜 제2위 성자가 성령으로 전환되어서 내려왔다는 이야기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생령이 되었다는 말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 강림 사건 이 모든 사건들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존재성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고 말했잖아요. 리빙 소울이 되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해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잘 하기가 어렵죠. 따라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는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는 육신과 연합되어 한 인격을 이루었고 세상의 생명을 주기 위하여 내 아버지께 내 몸을 희생제물로 내어놓았다. 이런 면에서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살이라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는 육적인 존재가 된 너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존재다. 그런 일들은 앞으로 내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부활 승천하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룰 것이다.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다면, 즉 내가 성령과 연합되어 있지 않다면 내가 그냥 내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으로 너희들은 아무런 유익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내가 단순히 너희와 똑같은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그리스도요 영적인 구세주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는 이 말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배경으로 할 때 내가 이런 것은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미다라는 말씀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돼요. 내가 이런 것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약하자면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까지 줄곧 말씀해 오신 주제가 무엇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까? 생명에 관한 말씀이었다. 그런 이야기죠. 창세기 1장을 읽어보시면 본래 생명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있으라 하심에 있었고라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래 영생은 생명의 근거이신 성부와 그 다음에 그 생명이 흘러나오는 샘이신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그 샘으로 저 생명을 길어 부으시는 성령에 의해서 탄생이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본래 생명이 탄생되고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생명의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동산에서 쫓겨나버렸죠. 그래서 이제는 죽음의 상태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가시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없도록 두루두루 불칼과 스랍들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 죽음의 실존의 상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둘째 아담을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 둘째 아담을 가리켜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는데 고린도서 15장 45절에서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고 오셨다. 그래서 언제든지 원하면 그 생명을 나눠줄 수 있게 되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57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타나지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하는가 하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이렇게 말했죠. 그런 다음에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아버지는 모든 영적 생명의 근원적 원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영, 보통 이 영을 가리켜 신성이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똑같은 영, 즉 신성이 아버지와 또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도 존재하죠. 신성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신성이 아버지와 내 안에 존재하는 것처럼 내 아버지 안에 있는 바로 그 생명이 하나님이 내 안에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도 그 생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너희들은 나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가? 오직 그리스도만으로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너에게 전달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생명을 줄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신성을 지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로 거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인성과 신성의 연합이 없었더라면, 다시 말해서 인성과 신성이 분리되었더라면 예수님의 살은 우리와 똑같은 단백질로서의 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분이 죽은 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신성이 인성과 결합된 채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 구속의 효력이 우리에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되어오신 거예요. 물론 물리적으로 우리가 그 살을 먹는 것은 아니겠지만 바로 그 희생제물로 자신의 몸을 드리신 그 몸은 신성과 분리된 몸이 아니라 신성과 결합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몸을 통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생명을 우리가 무엇으로 받을 수 있는가? 이 생명을 도대체 우리가 무엇으로 받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무엇으로 받을 수 있죠?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제공하시는 살은 어떤 살이에요? 영적인 음식이요 신성이 제공하는 생명을 우리는 육적으로 먹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일은 육적인 방식이 아닌 믿음의 방식, 영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죠.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그냥 우리는 받아 누리는 방식, 하나님의 은혜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우리의 연약함이 더 분명하게 부각되어 하나님 그분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로 깊이 경험하도록 하시는 방식이 바로 믿음으로 취하는 방식인데 이 방식으로만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자, 사실이라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겠죠. 간단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참 믿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은 다 어떤 분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셨기 때문에 적어도 그래도 이 중에는 10시에 오신 분도 계시잖아요. 저희 교인들은 와서 제네바 교리문답도 배우고 벨지 신앙고백서도 배우고 성현도 배우고 그죠? 지금까지 또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을 보면 여러분은 정말 믿는 자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면 열심히 주를 따라다니고 열심히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 있는다고 해서 반드시 믿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이고 또 예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시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시도를 하는 그들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급작스럽게 그 자리를 피하시고 산으로 떠나가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이 어디 가셨는지 수소문해서 가버나움까지 찾아온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그들의 열심은 정말 칭찬할 만합니다. 이들을 가리켜 사도 요한은 제자라고 불러요. 60절, 61절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66절을 보시면 그들을 다 제자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 멀찍이서 그냥 주님을 따라다닌 사람이 아니라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자신을 따라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앉아 계신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중에는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들 격려가 됩니까? 아니면 낙심이 됩니까? 낙심이 되죠. 그 말이 여러분들에게 격려가 되지 않죠. 여러분들 그렇게 신앙을 잘해도 우리 가운데 가라지가 있습니다. 낙심이 돼요? 격려가 돼요? 보통 낙심이 되죠. 아, 내가 그런 자일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주님은 자신을 집요하게 쫓아오는 그들을 향해서 찬물을 끼얹는 듯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열심과 열정으로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그 사람의 참된 믿음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왜 격려하기보다 그들을 낙심시키는 말씀을 했는지 왜 이런 민망한 말씀을 했는지 그 이유를 64절에서 설명했습니다. 이는 지금에서 말하는 이는이라는 이 말은요. 사도 요한의 각주입니다. 요한이 각주를 달았어요. 왜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말씀을 했느냐? 요한이 그 이유를 자기가 설명했어요.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처음부터 아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음부터라는 말은 제자로서 주님을 쫓았던 바로 그 순간부터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모든 것을 아시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했죠. 미리 아신 자라고 말했으니까 당연히 우리 주님은 누가 진정으로 믿는지 믿지 않는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주님은 자신을 팔자가 누구인지를 아셨다라고 사도 요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판다는 말은요, 넘겨준다는 뜻입니다. 넘겨준다. 배신이나 반역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넘겨준다는 말은. 은삼십에 넘겨주게 될 것을 주님이 이미 아셨다. 그런데 이게 말이죠. 잘 쓰지 않는 내용인데 미래 완료형이에요. 이미 그걸 다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미래될 일이지만 이미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주님이 다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오늘 본문 65절에서 했습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여기 그러므로라는 말씀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모든 말씀의 결론이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 번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올 수 없다는 말씀을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어디에서 했습니까? 37절과 44절에서 두 차례 이미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야 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여기서 이 말씀을 했느냐? 자신을 따라오는 사람들의 열심에 찬물을 끼얹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들의 열심을 폄하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미 이 말씀을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지만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올 수 없다는 말씀을 핑계 삼아 자신의 불신앙을 정당화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는 그들이 처음부터 믿지 아니할 자임을 아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올 수 없다. 이 말씀을 핑계 삼아서 자신의 불신앙의 책임을 면제시켜 주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으로서의 책임성과 결단을 요구하기 위함이에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아직 이끌림을 받지 못했느냐? 이끌림을 받기를 기도하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자신의 불신앙을 정당하면서 내가 말씀을 들어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나는 내 뭐 설교 시간에 늘 졸리고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자신의 불신앙을 정당하면서 자신이 깨어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처음부터 아셨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께 선택하지 않으셨으니 내가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 하나님의 책임이다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오고자 할 때 막으시는 분이 아니시죠. 따라서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가 있다라는 이 말은 왜 하느냐면 그들의 믿음의 실상과 불신앙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사실은 믿음을 진작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믿지 않은 자가 있다는 말은 너희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에 근거한 믿음을 발휘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런 말이죠. 너희가 명목상의 제자라고 하는데 너희가 명목상의 신자라고 하는데 성도로 해서 여기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주님께, 지금 주님께서 쭉 해오셨던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고 믿음으로 나오지 않으면 실제로 자신의 영혼을 주께 의탁하지 않으면 예배 장소에 나오기도 하고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에 빠짐없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런 진정한 의미에서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면에서 이성으로 알아듣느냐 듣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진정한 제자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진정한 제자의 기준이 뭐지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면 이라고 말했죠.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거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신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다양한 형편 안에서 말씀이 작동이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죠.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고 모든 선택의 근거와 이유가 말씀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제자가 아니었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참아낼 수 없는 말씀으로 여겨버렸습니다.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어렵다.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다. 라는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의 기준은 이런 면에서 말씀이 속에 있는 것이라 그랬죠. 두 번째 기준은 뭐냐? 그 말씀을 기뻐하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제자의 기준이에요. 주님은 이 말씀을 무엇에 비유했습니까? 양식에 비유했죠? 영적이고 생명을 주는 양식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 말했죠. 이 개념은 생소한 개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지자 예레미야도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라고 예레미야 15장 16절에서 말씀했기 때문이죠. 내가 얻어먹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라 그랬어요. 우리 시편 찬송에 우리 스코틀랜드 시편 찬송을 부르는데 스코틀랜드 시편 찬송 그 150편이 있는데 150편이 다 번역이 되긴 했지만 모든 구절이 다 번역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여기에. 그런데 유일하게 176절까지 다 번역된 찬송은 시편 119편이에요. 여기 보시면요. 1절부터 176절까지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의 특징이 뭡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단지, 그 말씀을 깨어서 묵상했다는 말, 그 말씀을 기뻐했다는 말, 순종했다는 말, 이런 말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름에서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 아닌가라는 것을 살펴보는 또 하나의 기준은 그 말씀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이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에게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나오느냐. 교회 등록해서 예배에 나오는 일이 실제로 그 영혼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는 것과 반드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누구지요? 가롯 유다입니다. 여러분 가롯 유다는 예수님께서 직접 입술로 선포하는 말씀을 들었지요. 그 다음에 전도대로 파송되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기도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경험해요. 그래서 한번 미침을 받고 타락한 자들은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성령의 비춤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가르유다는 그리스도에게 나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불신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기준,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되고 그 말씀을 기뻐하고 순종해야 되고 다 좋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믿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는 다 어떻게 된다 그러요? 어떻게 된다 그러죠?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디도서 1장 1절에도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이런 표현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무엇에 대한 믿음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선택의 거울이라고 말했던 거죠. 내가 그리스도에게 대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죽게 나오는가? 그것이 내가 선택받음에 대한 기준이 된다 그 말이죠. 선택의 확실성 때문에 택자들이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처럼 그 확실성으로 인해서 선택받은 자는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정해진 수단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게 되고 반드시 그리스도에게 걸어 나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건가? 많은 교리들을 아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를 돌아보는 거 중요해요. 매일 회개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쭉 하면 항상 우리는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지요? 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라는 기준에 도달하게 되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은혜 수단을 사용해야 되는가? 이런 자라도 나간 자를 위해서 십자의 목에 돌아가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만을 제가 의지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 믿음으로 늘 죽게 나아가고 우리의 영혼 안에 결점과 또한 실수와 오류와 온갖 잘못된 것들이 가득할 때 낙심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읽을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나에게 나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했는데 또 어떤 말씀도 했습니까? 나오게 나오는 자를 내가 결단코 내쫓지 않겠다 말씀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믿음으로 주께 나오시고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고 주만 붙드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서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영생의 은혜를 여러분들의 실존의 삶 가운데 늘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 주신 생명의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단문으로 이어지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 내용에 깊이와 넓이를 저희가 다 헤아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지혜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신 면을 베푸시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받아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이 말씀에 우리 영혼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그래야 우리 인생 전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고 그 말씀을 기뻐 순종하고 그러나 우리를 돌아볼 때 이모저모로 부족한 부분들이 보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친히 다 담당하시고 이미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로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손을 붙들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